VOA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7일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자 책임을 묻기 위한 기록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화상연설에서 이 같은 기록을 고문에 관한 책으로 부르며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특정한 폭력 범죄를 저지른 특정한 사람들에 관한 특정 사실을 담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문에 관한 책은 단순히 직접적인 전쟁 범죄 가해자인 전면군 소속 병사들 뿐 아니라 그들에게 명령을 내린 지휘관들에게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부차와 마리우폴 등 그들이 도달한 우크라이나의 모든 도시와 사회에서 그들이 행한 일들을 가능하게 만든 이들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리나 베네디토바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지난 4월 우크라이나 검찰이 러시아의 잠재적 전쟁 범죄 가능성이 있는 약 6천 건의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태평양에서 핵 추진 항공모함을 동원해 대규모 밸리언트 실드, 이른바 용감한 방패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미 태평양 함대에 따르면 훈련은 6일 시작됐으며 괌 외에도 북마리아 제도, 팔라우 등지에서 17일까지 진행됩니다. 올해 훈련에는 핵 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 호와 에이브러햄 링컨 호가 참여합니다. 또 강습 착륙함인 트리플리 호, 제94 육군 방공 미사일 방어 사령부, 제1, 제3 해병 원정군 등이 참여합니다. 200여 대의 군용기와 13,000여 명의 육해, 공군, 해병대, 우주군 장병이 동원됩니다. 태평양 함대는 밸리언트 실드 훈련은 2년마다 실시하는 정례 훈련이고 합동 훈련의 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훈련은 미군이 영내와 세계를 무대로 한 전력 투사력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할 뿐 아니라 통합된 훈련을 통해 미국과 전 세계에 있는 동맹, 파트너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훈련은 지난 2006년 개시된 이래 9번째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8일 터키를 방문해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 문제를 논의합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흑해 있는 주요 항구를 차단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막고 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국 대변인은 6일 수출 재개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측이 오데사 항구 인근에 설치한 기뢰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또 러시아군이 곡물을 싣게 될 상선이 무기를 탑재하지 않았는지 검문할 필요가 있다며 곡물을 실은 뒤에는 러시아가 이들 선박을 국제수역으로 호송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훌루시 아카르 터키 국방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 기술적인 세부 사안을 놓고 여전히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카르 장관은 어떤 방식으로 이행될지, 기뢰는 어떻게 제거할지, 누가 할지, 통로는 어떻게 설치하며 누가 호송하게 될지 등 기술적 계획을 놓고 계속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P통신은 터키 정부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비판은 했지만 러시아를 겨냥한 국제 제재에는 참가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5년간 방위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구상을 공식화했습니다. 기시다 내각은 7일 다기에서 결정한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 2022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기본 방침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이 국내 총생산 GDP의 2% 이상을 방위비로 확보하는 것을 예시하면서 방위력 강화 방침을 승인했습니다. 또 미중 전략 경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벌어지는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등으로 안보 환경이 한층 엄중해지고 있다면서 외교와 안전보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초적인 방위 예산 목표액과 달성 시점을 이날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토 회원국이 국방 예산을 GDP 대비 2% 이상으로 하는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국가안전보장 전략 등의 검토를 가속하고 국가안전보장을 최종적으로 담보할 방위력을 5년 이내에 근본적으로 강화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각기 결정에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자신이 방위비에 상당한 증액 의지를 표명한 점을 거론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우리나라를 지켜낼 방위력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뒷받침할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리아 국방부는 7일 시리아와 러시아 공군이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리아 국방부는 러시아 측에서 두 대의 수호의 35 전투기와 함께 시리아 공군의 미그 23, 미그 29기 전투기가 훈련에 참가했다며 적대적인 군용기와 무인기에 대응하는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8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한일 세 나라 외교차관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고도화에 대응해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할 준비를 마쳤으며 언제라도 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밝혔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상원의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북한의 핵 위협을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저녁까지 전 지역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5도에서 16도, 최고는 15도에서 2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징후들이 포착된 가운데 미, 한일 세 나라 외교 차관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고도화에 대응해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정부는 3축 체계를 중심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는 대책을 임기 내에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한 중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조현동 한국 외교부 1차관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3국 외교차관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세 나라 외교차관들은 협의회를 마친 뒤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re fully and closely aligned on the DPRK. Our shared goal remains.
셔먼 부장관은 3국의 북한에 대한 입장은 긴밀히 서로 일치돼 있고 우리의 공통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며 북한이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외교의 길로 들어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차관들은 또 별도의 성명을 내고 북한의 불법적 탄도미사일 발사를 한 목소리로 강력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3국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현동 차관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실체적 위협으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긴밀한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협의회에서 확장 억제를 포함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확장 억제란 미국 측에서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거나 위협에 노출됐을 때 본토 위협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셔먼 부장관은 미국은 여전히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으며 북한의 어떤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모리 차관은 이번 협의에서 최근 거듭된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핵 미사일 활동 강화는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란 인식을 다시 한번 공유했다며 이를 전제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억지력 강화와 유엔 등을 통한 외교적 대응 관점에서 3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하자는 데 일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 나라 차관들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지원 제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최근 8발의 단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한 미한의 대응사격, 서해 연합훈련에 이은 미한일 협력체의 가동이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에서 즉각적이고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북한의 의도적인 무력 시위가 있는 상황에서 이걸 언제든지 무력으로 억제하겠다라는 한미 또 나아가서 한미일의 대응이 지금 팽팽하게 지금 균형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3국 차관 성명은 또 국제 규범 준수,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질서 증진, 그리고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 증진을 위한 공동 노력을 포함해 여러 범위의 시급한 지역과 글로벌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우리는 광범위한 사안을 논의했고 여기엔 우크라이나도 포함된다며 동맹과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푸틴과 그의 조력자들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공격한 비용과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리 차관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정세를 포함해 솔직한 논의를 했다며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인도태평양, 특히 동아시아에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성명엔 최근 미중 전략 경쟁의 격전장인 태평양 도서국과의 협력 증진도 담겼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그런 발언을 했고 지금 웬디 셔먼 부장관도 그런 발언을 했는데 이 다자성을 계속 강조한 이유는 단순히 북핵 대응만이 아니라 동북아에서의 한미일의 연대를 통한 중국, 러시아, 북한에 대한 대응 이것이 아마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겠죠.
미한일 외교차관 협의회는 세 나라가 돌아가며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회의체로 이번이 10번째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8일 국회에서 북한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 자리에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 등 이른바 3축체계를 중심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대책을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최근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 동향까지 식별되고 있어 한반도 안보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고 한국형 3축 체계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정치국 회의가 7일 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열렸다고 8일 보도했습니다. 회의에선 이달 상순 개최를 예고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토의 의정을 결정하고 전원회의에 제출할 당과 국가정책 집행 정형 중간 총화 보고서를 비롯한 중요 문건들을 심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정치국 상무위원인 조용원 당 중앙위 조직비서가 사회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위원장을 대신해 다른 고위 간부가 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것은 북한 보도를 기준으로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영원의 회의 주제는 북한이 지난해 1월 8차 당 대회에서 당 총비서의 위임에 따라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이 정치국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고 당 규약을 개정한 데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김 위원장의 불참은 직접 참석해 결정을 내려야 할 만한 중요한 사안들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핵실험 준비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은 대신에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제7차 핵실험 준비 상황 점검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연설문 검토 등을 위해서 정치국 회의에 불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북한이 예고한 당 전원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기 때문에 새로운 대남 정책과 핵실험 관련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할 준비를 마쳤으며 언제라도 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밝혔습니다. 미국이 동맹과 긴밀히 조율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안보리 차원의 조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이 언제라도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며 미국과 동맹의 강력한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They've obviously done the preparations in Pune, and my understanding is they could test any time, but whether that's Friday or
김 대표는 7일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이 10일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한국 언론 보도에 대한 논평 요청에 시점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구체적인 것이 없다면서도 북한은 분명히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를 마쳤고 언제라도 실험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요일이 될 수도 있고 훨씬 뒤가 될 수도 있다며 지역 전체에 불안정을 초래하는 핵실험을 북한이 삼가게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우리는 물론 빈틈없이 경계하고 북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와 긴밀한 접촉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웬디 셔먼 부장관이 한국에서 밝힌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다양한 차원의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김 대표는 말했습니다.
I think as she indicated, we will be swift and forceful in our response, and we will coordinate very closely with the ROC, Japan.
김 대표는 셔먼 부장관이 밝혔듯 우리는 핵실험에 신속하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고 한국, 일본을 비롯해 파트너들과 매우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며 도발에 대한 책임 있고 적절한 대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단일한 대응이 아니라 여러 다른 측면들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핵실험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표는 미국의 대응에 대한 거듭된 질문에 안보리 차원의 조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 very important aspect of responding to a possible nuclear test is going to be our very close coordination and communication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김 대표는 잠재적인 핵실험에 대응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측면은 동맹, 파트너들, 특히 한국, 일본과의 매우 긴밀한 조율과 소통이라면서 핵실험은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측면의 대응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해도 북한의 외교적 접근법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가정적 상황에 대해 추측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우리가 외교적 길 모색에 깊이 전념하고 있다는 점은 대통령과 국무장관, 다른 고위 당국자들이 명확히 밝혀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핵화와 다른 현안들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모든 기회를 탐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법에 종료 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종료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에 전제조건 없는 외교를 모색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거듭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고위 미국 당국자가 북한의 고위 당국자에게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냈을 뿐 아니라 제3자를 통하거나 직접 전하고 서면으로도 전했다고 김 대표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 대응을 포함한 인도주의적 협력 방안, 영내 안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양측의 실용적인 조치 등 구체적인 제안들도 담았다고 김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외교를 추구하면서도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I mean, even as we remain committed to diplomacy, I mean, we are continuing to do other things to make sure that we are protecting ourselves.
김 대표는 미국과 동맹을 확실히 보호할 것이며 한국, 일본과 함께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고 각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와 독자 제재를 이행하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며 따라서 이는 다면적인 접근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여전히 북한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협력할 분야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공통의 이익과 목표가 있으며 북한의 계속된 도발을 중국이 원할 것이라고 상상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아직은 미국이 원하는 협조를 하지 않고 있지만 중국이 앞으로 한반도 상황에 대응하는 데 미국에 더 기꺼이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가 나머지 안보리 회원국의 의지를 차단했고 안보리가 책임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김 대표는 코로나 대응과 식량 등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의지도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북한의 코로나 발병 공개 직후 미국이 지원 의사를 전했지만 북한이 호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hen we offered to discuss possible humanitarian cooperation, we expected that food assistance might be a part of it. Then we're open-minded, as I said.
김 대표는 잠재적인 인도주의적 협력을 제안했을 때 우리는 식량 지원도 그 일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우리가 어떤 종류의 인도주의적 지원과 협력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북한이 현지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해 우리와 함께 협력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는 것이라며 코로나 발병과 그들이 직면하고 있을 수도 있는 잠재적인 식량 부족 어려움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북한의 화이자나 모더나 등 어떤 백신을 지원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과 협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백신과 관련해서는 꼭 미국에서 양자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코백스를 통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내 갱도 중 하나가 재개방된 징후를 포착했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평가와 관련해 이는 북한이 핵실험 재개를 위한 갱도 복구 작업을 완료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제는 핵실험 장치를 갱도에 배치하는 일만 남았다며 북한 당국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핵실험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장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 재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를 마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7일 VOA에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하나를 다시 개방했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평가와 관련해 이는 북한이 갱도 복구 작업을 끝냈으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e reopening means that they finished their reconstruction work so they could conduct a nuclear test they so decide. And I would assume that they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과거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선언하면서 갱도를 폭파하고 입구를 막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갱도 입구를 재개방한다는 것은 갱도 복구 작업을 끝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핵실험 재개와 연관이 없다면 굳이 갱도를 다시 열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대한 외교적 돌파구가 없는 한 곧 북한의 핵실험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의 기술적 준비는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실제 핵실험을 위해 핵실험 관련 장치와 장비들을 갱도 내부로 옮기는 작업만 남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당국이 지속적으로 북한 핵실험 임박 가능성을 경고하는 것은 이 같은 핵실험 장비가 도착한 정황을 정보 당국에서 포착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mean, they may have one of the things the intelligence community may have picked up is the arrival of a nuclear test device because you're going to it's going to make.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에게는 탄도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무기 능력 확보와 소형화된 전술 핵무기 실험이라는 두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서 핵실험 재개는 현 시점에서 북한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된 상황에서 향후 두 달 내 언제든 북한이 정치적 결정만 내리면 핵실험을 재개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누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도 VOA에 북한이 재개방한 갱도는 최근 집중적 복구 움직임이 있었던 3번 갱도일 것이라면서 갱도를 다시 연 것은 핵실험을 위한 준비에 근접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Once you open the tunnel, it's not imminent. You have to repair the tunnel. You need to bring the instrumentation.
하이누넨 연구원은 갱도를 재개방한 것 자체로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통상적으로 갱도 내부 수리와 핵실험을 위한 장비를 가져오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3, 4개월 동안 핵실험장 내 3번 갱도를 복구한 정황이 계속 포착됐다면서 북한이 핵실험장을 다시 사용할 준비가 꽤 가까워졌음이 틀림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또 북한이 지난 5일 서로 다른 위치에서 8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최근 계속된 일련의 미사일 시험과 핵실험의 연관성에 주목했습니다.
And we have seen last Sunday that they were testing 8 missiles simultaneously from 4 different locations.
하이노넨 연구원은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하도록 설계된 미사일을 광범위하게 시험하는 것은 북한 핵무력의 지휘 통제 체계의 신뢰성을 검증하려는 것이라면서 미사일에 탑재할 전술 핵무기와 다탄두 재진입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핵실험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6월 초로 예정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5차 전원회의에서 핵 억지력 개발 진전과 성과를 보고하기 위해 핵실험을 감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 연설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중 하나가 다시 개방된 징후를 관찰했다며 이는 핵실험을 위한 준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과거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진행했던 곳으로 북한은 지난 2018년 5월 1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신뢰 조치의 일환으로 갱도를 폭파하는 등 핵실험장을 폐기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한국 정보 당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핵실험을 준비 중인 것으로 평가한 가운데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7일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할 준비를 마쳤으며 언제라도 실험에 나설 수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에서 한덕수 총리와 박진 외교부 장관 등 고위 당국자들을 잇따라 만나 북한 문제와 미한 경제협력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규탄하며 유엔에서 책임을 물릴 것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이 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을 열고 북한의 최근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규탄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7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전하면서 셔먼 부장관과 박 장관은 북한이 협상으로 돌아오고 국제사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지원 제안에 긍정적으로 대응할 것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셔먼 부장관과 박 장관이 국제사회가 특히 유엔에서 북한의 도발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통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셔먼 부장관과 박 장관이 철통 같은 동맹관계를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셔먼 부장관과 박 장관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부당한 전쟁을 일으킨 푸틴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것과 지역과 국제안보와 번영의 문제들에 대해 일본과 삼각협력을 확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이날 조현동 한국 외교부 1차관도 만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5월 21일 미한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셔먼 부장관과 조 차관이 6월 8일 모리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의 3자 회의를 비롯해 일본과의 삼각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논의했다며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지키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셔먼 부장관과 조 차관이 북한의 최근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규탄하고 북한의 점증하는 도발적 행동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 공급망, 성평등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셔먼 부장관도 트위터를 통해 이날 면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박진 장관과는 동맹 강화와 북한 위협 대응,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 일본과의 삼각협력의 중요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현동 차관과는 미국과 한국이 협력할 수 있는 광범위한 분야들을 논의했다며 우리의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의 핵심 축으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한덕수 국무총리와도 7일 만났다면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를 통해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공급망의 회복력을 증진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코로나와 기후변화, 성평등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또 한국의 여성 창업가들과 구글 코리아 지도자들과 만나 여성의 경제적 권한 신장과 포용의 중요성에 대해 활기찬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한국 성소수자 활동가들과 환상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가 미국과 전 세계에서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증진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셔먼 부장관이 한국을 찾은 것은 지난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며 이어 오는 14일까지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새 정부의 초기 대북 접근과 관련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국과 긴밀한 공조 아래 억지력 강화에 집중하는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꼽았습니다.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군사력을 과시함으로써 북한의 위협을 무력화하려는 똑똑한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중앙정보국 CIA 등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수미테리 우드로 윌슨 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7일 VOA에 한국 정부의 대북 접근에서 이전보다 더욱 긴밀해진 미한 공조를 주요 변화로 꼽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동맹 간 이견이 없으며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한 조율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The Yoon administration is trying to closely coordinate with the Biden administration to show that there is no daylight.
이전 문재인 정부처럼 북한의 무력 시위에도 우리는 빨리 대화로 돌아가야 하며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윤석열 정부는 적어도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나선다면 바이든 정부와 신속하고 일치된 대응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테리 국장은 특히 한국 정부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해 미국과 연합 비행 시위에 나선 것을 적절한 힘을 과시한 사례로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 독자 제재 강화를 위해서도 협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지난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한 이튿날 에이테킴스 8발을 발사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어 다음 날에는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20대를 동원해 한반도 서해 상공에서 무력 시위 비행을 벌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한 현충일 추념사에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미한정책국장은 대북 외교에 주안점을 두면서 억지를 뒤로 밀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억지에 방점을 찍은 것이 윤석열 정부의 주요 변화라고 진단했습니다. And now deterrence is in the spotlight and diplomacy is in the background. 실례로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공동 성명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외교를 강조했지만 최근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공동 성명에선 대북 억지가 핵심 내용으로 명시됐다는 설명입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군사력 개발 관련 시험에 나서고 특히 지난 미북 정상 외교 맥락에서 스스로 유지했던 유해를 파괴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대북 억지력 강화를 현실적인 접근으로 판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미국과 한국의 새로운 훈련은 북한에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한 목적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유엔 안보리를 통해 북한에 신호를 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런 연합군사훈련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경고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그러면서 북한은 역사적으로 한국의 새 정부, 특히 보수 정부를 시험하려 했던 만큼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가 먼저 나서 북한 도발에 대한 현 정부의 임계점을 분명히 하려는 전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런 전략이 위기를 피하도록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처럼 억지력과 군사력을 강조함으로써 대외관계에서 국방력을 지렛대 삼으려는 북한의 전략을 무력화하려 한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미국의 민간연구소인 불량국가 프로젝트의 해리 카지아니스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북한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군사강국이 아니라는 점을 북한은 물론 전 세계에 보여주길 원하는 것 같다면서 이를 똑똑한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우리는 매우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어떤 종류의 물리적 충돌에서도 북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김씨 정권에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설명입니다. 카지아니스 대표는 이는 일방적인 제재 해제 등 어떤 종류의 양보를 얻기 위해 군사력을 지렛대 삼을 수 없다는 점을 북한에 깨닫도록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억지력과 군사력을 대북 정책의 받침대로 삼고 있다며 이는 매우 필요하고 일찌감치 그랬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전략 변화가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전략에도 영향을 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어 한국 석좌는 중국과 러시아 모두 북한의 도발을 규탄할 의지가 없어 보임에 따라 추가 제재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환경이 변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신 전략적 인내에서 압박 대 압박 기조, 즉 북한의 위협에 미국과 한국도 비슷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으로 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앤드류어 한국 석좌는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관여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한일 3자 협력과 관련해 현재까지 구체적인 성과는 없다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최소한 한일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President Yoon is making the right noises about wanting to improve relations with Japan, trying to separate the historic issues from present day.
클링너 연구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평가절하하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었으며 한일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파기하려 하는 등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행동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적어도 역사 문제를 안보 문제와 연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관계 개선을 위한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클릭너 연구원은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북한의 핵 위협을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긴장 고조와 관련해 중국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드영 공화당 상원의원은 7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oung 의원은 이날 워싱턴 타임스 재단이 개최한 화상 간담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2.0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올 들어 지금까지 18번이나 미사일을 발사한 건 현재의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전략적 인내란 대북 제재와 압박을 유지하면서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핵 위협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다면서 미국이 제대로 다뤄야 할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신호를 다른 악성 국가들에게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년간 미국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았다면서 여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영 의원은 아울러 북한이 영내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중국이 역할을 더 할 수 있고 더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김정은이 자신의 개인 재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중국이 북한 정권의 경제나 에너지 자원에 대한 생명줄 상당수를 끊어버릴 수 있다며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영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공산당과 외교적으로 협력할 부분을 찾는 건 나쁜 생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나 기후변화 같은 분야가 아니라 한반도 더 넓게는 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한 협력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 의원은 또 미국 혼자 중국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 인도,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4개국으로 이루어진 안보협의체 쿼드와 연계된 여러 워킹그룹이 있다며 북한 문제를 논할 수 있는 워킹그룹에 속한 나라들이 중국 공산당과의 다양한 관계를 활용해 중국이 북한 정권이 필요로 하는 자금원을 봉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러시아 출신 북한 전문가인 알렉산더 만수로프 조지차운대 교수는 북한이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 갈등이 커지는 상황을 기회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냉전 시대 때처럼 중국, 러시아와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면서도 두 강대국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행위를 감싸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만스로프 교수는 동북아 지역은 전반적으로 무기 경쟁과 군비 증강, 연합훈련 강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정치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은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자기들의 방식으로 나아갈 방향을 계획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법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 질서는 유럽의 위기 심화로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북한과의 대화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디트라니 대사는 미국과 북한 간의 양자회담이나 한국과 함께하는 대화 아니면 다시 6자회담을 구성하거나 유럽연합을 포함시키는 형태 등 지금과 같이 극도로 긴장된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교입니다.
지난 5년간 300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에 부과된 배상금도 70억 달러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이후 미국 법원에 제기된 대북 소송은 모두 5건입니다. 1968년 북한에 납북돼 고문과 구타 등의 피해를 입은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상속인 등 171명이 2018년 2월 소송을 제기하고 같은 해 4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벼의 부모가 아들의 죽음에 북한 정권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미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또 2020년 8월 북한으로부터 억류 피해를 입었던 케네스 배 씨와 가족 4명이 북한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며 다음 달인 9월엔 북한에 납치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부인과 자녀 등 3명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30일 이스라엘 롭 국제공항 테러 사건의 희생자 등 131명이 대거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불과 4년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 311명의 미국인이 북한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2018년 이전에 대북소송은 9년 전인 2009년에 제기됐으며 그때까지 제기된 대북 민사소송도 3건에 불과했던 만큼 대북소송은 최근 몇 년 동안 집중적으로 제기된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소송이 이처럼 급증한 배경으로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꼽힙니다. 현재 미국 연방법은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북한은 1988년 최초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뒤 2008년 해제됐지만 2017년 11월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이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십 년 전 북한 정권의 억류와 테러 등의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가족들이 대거 소송을 하게 된 결정적인 법적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푸에블로호 승조원이었던 윌리엄 토마스 메시 등 4명은 2006년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08년 9,700만 달러를 승소했지만 나머지 승조원들은 북한이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2018년에 이르러서야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일본 적군파 테러 피해자 중 12명은 2006년과 2008년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는데 나머지 피해자들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건 2008년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현재 북한은 푸에블로호 승조원의 23억 달러, 원비어 가족엔 5억 달러 등 약 33억 달러의 배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아직 소송을 진행 중인 케네스 배 씨 측의 배상 요구액 2억 5천만 달러와 적군파 희생자 가족들이 요구 중인 40억 달러가 더해진다면 북한의 배상금 총액은 70억 달러를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미국 법원의 배상 명령을 이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북한 정권은 배상액이 담긴 미국 법원의 판결문을 다시 미국으로 되돌려보내는 등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북한을 상대로 승소한 미국인 등은 제재 위반 기업들의 자금으로 조성된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피해기금을 신청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테러지원국 피해기금 웹사이트에 따르면 테러 피해를 입은 개인은 최대 2천만 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와 직계 가족들이 함께 기금을 신청하는 경우 보상금은 최대 3,500만 달러까지 늘어납니다. 그 밖에 피해자들은 미국 정부에 의해 압류된 북한 자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오토 원벼의 부모와 김동식 목사의 유족은 지난 2019년 석탄 불법 운송에 관여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가 미국 정부에 의해 최종 몰수 판결을 받자 북한에 대한 승소 판결을 근거로 이 배의 소유권을 인정받았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5년여 전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에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최근 아들의 이름으로 탈북민이 미국에서 설립한 재단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가족과 아무런 상의나 허가 없이 아들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해 재단을 설립하고 모금하는 행위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는데 이 탈북민은 사과의 입장을 전하고 재단 명칭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중서부 오하이오주에 거주하는 오토 원비어 씨의 모친인 신디 원비어 씨는 7일 BOA에 최근 구호인이란 이름의 탈북민이 국제 오토 원비어 추모재단을 설립해 행사를 갖는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런 움직임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디 씨는 구 씨와 얘기한 적이 없고 이 재단에 대해 아는 것도 없다면서 그가 이를 통해 무슨 계획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토의 이름으로 모금을 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I've never talked to him and I don't know anything about the foundation.
탈북민 구호인 씨는 자신에게 연락한 적도 없고 아들의 이름으로 활동한 것에 승낙을 요청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재단 설립 자체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신디 씨는 변호인을 통해 최근 구 씨에게 아들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 것을 통보했지만 답장을 받지 못했다면서 반응을 보고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탈북민 구호인 씨는 최근 지인들과 국제 오토 원비어 추모 재단을 설립하고 캘리포니아주와 시카고주에서 관련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어 지난 3일엔 뉴욕의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앞에서 원비어 사망 5주년을 맞아 시위 행사를 열고 재단의 뉴욕 본부 설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VOA의 취재 결과 구 씨는 지난 2000년 한국에 입국한 뒤 북한 인권운동을 하면서 국회의원 출마를 시도했으며 지난 2012년 한국을 떠나 유럽에서 활동하다 2015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와서 망명을 신청한 뒤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지난해 뉴욕으로 이동해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앞에서 개인 시위 등을 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과 유럽 내 일부 한인, 탈북민들과 재단을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수반, 윤태양 등 여러 가명을 사용해온 구 씨는 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청년 오토 원비어의 죽음은 열악한 북한 인권의 참상을 상징적으로 대변한다며 북한 정권에 맞서 투쟁하기 위해 재단을 설립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오토 원비어의 죽음은 북한 정권의 반인권, 반인륜적 만행을 보여주는 아주 극렬한 하나의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우 북한 인권을, 북한 인권 문제를 부각하는 데서 중요한 그런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목하고 2017년부터 계속 이제 이 추모 행사를 해왔습니다.
구 씨는 최근 원비어 씨 가족의 변호인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지만 수상한 이메일들이 많아 무시했다며 원비어 가족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재단이란 명칭에 관해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이런 활동에 모두가 동의할 것이란 기대와 의혹이 앞서 이런 일이 벌어진 만큼 원비어 가족의 요구를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겁니다.
어떤 원비어 부모님, 유가족, 그다음에 그분이 선임한 그 변호사들이 말씀하는 내용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저희가 100% 수긍하고 예, 그 명칭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이 그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100% 수긍하겠습니다. 단 오토 원비어 추모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디 원비어 씨는 구 씨를 비롯해 탈북민들이 아들의 죽음을 추모하고 북한 정권의 만행에 대해 투쟁하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 씨가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I appreciate him trying to what he's trying to do, you know, bring attention in this way, but I don't know that.
구 씨가 북한 인권과 아들의 희생에 관해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지만 그가 이에 적합한 사람인지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신디 씨는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은 채 임의로 아들의 이름을 사용한 구 씨를 신뢰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거듭 아들의 이름을 재단에서 삭제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는 지난 2016년 북한을 방문했다가 북한 체제 선전물 훼손 혐의로 체포돼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17개월간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엿새 만에 숨졌습니다. 원비어 부모는 아들의 죽음에 분노하며 김정은과 북한 정권은 지구상의 암적 존재라고 비판한 뒤 북한 정권에 대한 법적 소송과 전 세계 납치 피해자 가족들과의 연대, 탈북민과 인권단체 지원 등 다양한 북한 인권 운동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국제 오토 원비어 추모재단 논란에 관해 여러 탈북민은 우려를 나타내면서 보다 품격 있고 신뢰 있는 북한 인권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해외 파견 북한인들의 탈북을 지원하는 무궁화 구조대 설립자인 해외 북한 식당 지배인 출신 허강일 씨는 7일 BOA에 북한 인권 운동은 당위성뿐 아니라 책임과 존중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니까 뭐 솔직히 뭐 같은 북한 사람으로서 이제 하는 건 반대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차피 그 오토의 이름을 사용하니까 그런 거는 이제 뭐 도덕적으로 봐도 가족들한테 이제 물어보고 가족들 이제 또 이게 뭐 실례 들어서 뭐 추모 위원회라고 하면 괜찮은데 지금 재단이라고 밝혔어요. 재단이라는 건 돈을 먹겠다는 소리거든요. 예. 그래서 법적 절차를 밟아서 만들어서 재단인데 본인은 이렇게 미국 법을 무시하고 당사자들하고 만나 본 적도 없고 동의도 없이 뭐 무턱대고 자기가 뭐 이제 이 사람들이 북한 인권을 잘못 다쳐서 북한 인권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까 걱정이 제일 많이 되죠.
영국의 탈북민 출신 북한 인권 운동가인 박지현 씨도 재단 설립엔 좀 더 신중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본적인 NGO면 안에 회계사, 변호사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분들이 자문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북한 인권 한다고 해서 무쇠수목 치고 단독으로 하면 안 되고 법을 지키면서 해야 되니까 이제 아직 그 우리 분들이 이런 걸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
비에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저녁까지 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6도, 최고는 15도에서 2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평양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6도, 최고 23도. 남포도 흐리고 비가 내리고 오후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 16도, 최고 23도. 신의주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4도, 최고 23도. 강계도 흐리고 비, 오후에는 가끔 비, 최저 13도, 최고 23도. 해주도 흐리고 비가 내리고 오후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 16도, 최고 23도입니다. 개성 흐리고 비, 오후에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6도, 최고는 24도입니다. 함흥은 오전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최저 12도, 최고 22도. 신포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최저 13도, 최고는 20도입니다. 장진 흐리고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7도, 최고 16도. 해산 흐리고 가끔 비 내리고 최저 9도, 최고 19도. 원산 오전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최저 14도, 최고 20도입니다. 평강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2도, 최고 21도입니다. 청진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10도, 최고는 18도. 선봉은 오전에는 맑다가 오후는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 8도, 최고는 17도입니다. 삼지연 흐리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비 내린 다음에 기온은 최저 15도, 최저 5도, 최고는 15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전 해상 구름 많이 끼고 한때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앞바다, 먼바다 모두 오전에는 0.5 내지 1.5m, 오후에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전 해상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구름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미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7일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자 책임을 묻기 위한 기록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화상연설에서 이 같은 기록을 고문에 관한 책으로 부르며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특정한 폭력 범죄를 저지른 특정한 사람들에 관한 특정 사실을 담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문에 관한 책은 단순히 직접적인 전쟁 범죄 가해자인 점령군 소속 병사들 뿐 아니라 그들에게 명령을 내린 지휘관들에게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부차와 마리우폴 등 그들이 도달한 우크라이나의 모든 도시와 사회에서 그들이 행한 일들을 가능하게 만든 이들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리나 베네딕토바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지난 4월 우크라이나 검찰이 러시아의 잠재적 전쟁 범죄 가능성이 있는 약 2천 건의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태평양에서 핵추진 항공모함을 동원해 대규모 용감한 방패, 이른바 밸리언트 실드 22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미 태평양 함대에 따르면 훈련은 6일 시작됐으며 괌 외에도 북마리아 제도, 팔라우 등지에서 17일까지 진행됩니다. 올해 훈련에는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 호와 에이브러햄 링컨 호가 참여합니다. 또 광습 상륙함인 트리플리 호와 제94 육군 방공 미사일 방어 사령부, 제1, 제3 해병 원정군 등이 참여합니다. 200여 대의 군용기와 13,000여 명의 육해 공군, 해병대, 우주군 장병이 동원됩니다. 태평양 함대는 밸리언트 실드 훈련은 2년마다 실시하는 정례 훈련으로 합동 훈련의 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훈련은 미군이 영내와 세계를 무대로 한 전력 투사력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할 뿐 아니라 통합된 훈련을 통해 미국과 전 세계에 있는 동맹, 파트너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훈련은 지난 2006년 개시된 이래 아홉 번째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8일 터키를 방문해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 문제를 논의합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흑해에 있는 주요 항구를 차단해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을 막고 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은 6일 수출 재개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측이 오데사 항구 인근에 설치한 기뢰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또 러시아군이 곡물을 싣게 될 상선이 무기를 탑재하지 않았는지 검문할 필요가 있다며 곡물을 실은 뒤에는 러시아가 이들 선박을 국제수역으로 호송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쿨루시 아카르 터키 국방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 기술적인 세부 사안을 놓고 여전히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카르 장관은 어떤 방식으로 이행될지, 기뢰는 어떻게 제거할지, 누가 할지, 통로는 어떻게 설치하며 누가 호송하게 될지 등 기술적인 계획을 놓고 계속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P통신은 터키 정부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비판은 했지만 러시아를 겨냥한 국제 제재에는 참가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5년간 방위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구상을 공식화했습니다. 기시다 내각은 7일 가기에서 결정한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 2022에서 이 같은 결정을 했습니다. 기본 방침은 국제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이 국내 총생산 GDP의 2% 이상을 방위비로 확보하는 것을 예시하면서 방위력 강화 방침을 승인했습니다. 또 미중 전략 경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벌어지는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등으로 안보 환경이 한층 엄중해지고 있다면서 외교와 안전보장을 대폭 강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적인 방위 예산 목표액과 달성 시점을 이날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토 회원국이 국방 예산을 GDP 대비 2% 이상으로 하는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국가안전보장 전략 등의 검토를 가속하고 국가안전보장을 최종적으로 담보할 방위력을 5년 이내에 근본적으로 강화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각이 결정에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자신이 방위비에 상당한 증액을 의지를 표명한 점을 거론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우리나라를 지켜낼 방위력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뒷받침할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리아 국방부는 시리아와 러시아 공군이 시리아 영토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리아 국방부는 러시아 측에서 두 대의 수호의 35 전투기와 함께 시리아 공군의 미그 23, 미그 29 전투기가 훈련에 참가했다며 적대적인 군용기와 무기인기 대응하는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리아 공군 조종사들이 적군에 대응하는 동안 러시아 군용기가 엄호와 지원 역할을 수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훈련은 시리아 국영 TV가 수도 다마스쿠스에 대치된 육군을 겨냥해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쐈다고 보도한 지 수시간 뒤에 발표됐습니다. 시리아 국영 TV는 익명의 군 관리를 인용해 이스라엘 군용기가 골란 공원을 비행하면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뉴스 김동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